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던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인생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렇게 물어서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인생의 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십상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대신 그 이제 기독교인이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답은 또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이런 답을 뭐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게 맞는 답이라고 해보십시다. 자, 인생의 답을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또 문제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 답에 맞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비중 있는, 가장 존귀와 가치한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은 인생의 답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는 해도 정작은 그 길을 회피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회피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내가 원한 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는 삼고 싶지를 않다, 이러한 그 속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어떤 실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답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답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를 답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회피를 합니다. 이건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인생의 답은 예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서 놓기를 싫어하고 또 내 손에서 사라질까 점점 긍긍하고 불안해하는 뭔가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쥐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 없는 삶에 대해서는 헛됨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 아, 내 인생으로 헛된 것이다, 이런 실감은 하지를 못다. 대신 돈이 없다, 권세가 없다, 이런 삶은 참 헛된 삶이다, 그런 실감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뭐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삶이 늘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던져진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덩어리입니다. 뭔가 꼬이고 실패하는 그런 일에서도 또 남들보다 잘 되는 어떤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삶을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삶의 바른 방향을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삶이 별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 다 되는 것이지 삶에 무슨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한번 편안한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한 인생의 답이에요. 다른 답은 사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만족이죠. 내게 만족된 삶 이것을 답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 예수님을 끼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만족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만족이 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 자체가 흐려집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건 맞지만은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께 예수님 보내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 뜻에 의해서 예수를 여러분께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자에게 인생이 다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답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좀 질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망이 되고 실패하고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사나니 묻습니다. 넌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물어요. 그 질문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 내 믿음으로 나와진다는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그러한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고 아 나는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쑥 받아들여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요. 참된 신앙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답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자신, 지금의 현실 문제 여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예수를 부른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데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경계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이런 얘기인데요. 자,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나가 떠나라. 헤롯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괜히 죽음을 자초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다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늘 예수님과 어떤 율법적인 문제나 정결들에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 아닙니다. 대중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어서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서 떠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걸 보면은 뭔가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호적이어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도 그 예수란 존재가 자기들 세계에, 자기들 곁에 계시는 것이 껄끄러운 거죠. 껄끄럽고 뭔가 예수가 있을수록 나에게 불리하다. 이것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을 죽이려고 한다. 이걸 구실 삼아가지고 예수가 자기들에게서 멀리 좀 떠나갈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리새인과 예수의 대화를 보면은 바리새인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신앙을 칭찬하시거나 또 그들 신앙에 동의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여겼고 자부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박살내버리죠. 온갖 신앙이 아닌 것으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말씀에 동조한 그런 무리가 점차 확산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달가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든 아니면은 반대파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의미는 사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진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든 또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기독교인이든 예수를 반대한 불신자이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 난 우호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리 생각한다면요 그건 큰 자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러한 말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또 주께로부터 길거리에 가르침 받지 않습니까? 이건 친분관계죠.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 신앙이라는 것하고 단지 우호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 지금 그 지난 시간 말한 대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처럼 평소에 우호적인 어떤 그런 내 모습, 내가 죽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세워서 난 이걸로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끄집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난 분명히 예수 편에 있는데, 예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모른다. 행악을 하는 것이다.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간주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든 아니면 반대적인 마음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가 떠나시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보면은 여기서 떠나가라 이래간 말씀은 단지 어떤 숨어라 이래간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좀 도망을 치시오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근데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 떠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예수란 당신 존재가 내게서 멀리 떠나가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예수 당신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살아간 지장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다 좋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좋긴 하지만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답이 굳이 예수님이 예수인 것만은 아니다 그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고 한들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싫다고 반대하고 물리치는 그런 사람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랑을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싫냐 좋냐 이걸 물어보면서 좋다 그럼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천국은 결단 않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온건파든 적대파든지 간에 천국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 온건파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따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신변 보호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자기 신변 문제 때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근데 생존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별 지장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돈 못 버는 건 아니고 말이죠. 예수 없다고 해서 당장 내 생활 지장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문제의 지장이 되고 뭔가 장애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서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는 상관없는 그런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데도 예수 없는 인생을 또 원하는 거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의 생명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 몰라도요, 난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만 나의 죄가 용서될 뿐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그게 신앙 세계예요. 다른 것 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신앙 뭐든 다 몰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서만 내 죄가 용서됩니다. 이 고백 하나 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신자란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자를 주가 알아주시거든요. 복잡할게 전혀 없는 게 신앙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런 간단한 신앙 문제를 제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 말입니다. 간단한데 그것은요, 인간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할 게 전혀 없는 신앙 문제를 늘 자기를 위해 이용을 합니다. 그게 인간 습성이에요. 또 그걸 인간이 모릅니다. 난 죄인이라 고백을 하니까, 난 복음을 아니까, 난 예수 편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천국에 합당하는 살아가는 것을 착각을 해요. 누가 신앙을 이용을 하는데 예수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서. 난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다시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부각되는지 관심을 또 쏟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하면서. 근데 죄인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말만 하면 되는 걸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벗어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한 존재 이걸 벗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난 죄인이고 난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어떤 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는 얘기 안 들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늘 그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그 길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내게 만족되는 거, 내게 즐거움 되는 거, 늘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늘 그래요. 그 신앙의 세계라는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에 늘 그 염두를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셔야 돼요. 내 쪽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난 예수님 편입니다. 난 예수께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라 이런 말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3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여우는 헤롯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헤롯을 여우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할까요? 여우. 여우보다도 헤롯을 좀, 좀 비난이라 할까요? 헤롯을 좀 낮추 얘기하려면 쥐새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저 쥐새끼한테 가가지고 이게 낫잖아요. 근데 왜 여우라고 했을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가서 얘기가 나왔어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아가서 설교를 언제 할까 참 겁이 납니다. 다 끝나면 해야 되는데 아가서 설교하기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아가서는 제가 참 입으로 말하기가 참 그 좀 그 쑥스러운 그런 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설교하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아가서의 여우를 이제 어떤 동물로 얘기하냐면은 포도원을 흐는 존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가서에서 얘기한 포도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그걸 포도원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우가 그런 포도원을 흔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뜨리는 그런 존재로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거죠. 우리가 여우가 딱 그러면 눈치 빠르고 교활하다 또 이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예수님이 부각시키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는 헤롯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여기 떠나시오 이렇게 말한 그 사람도 헤롯입니다. 뭐냐면 여우죠. 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걸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세요, 떠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사랑 밖에서만 살 수 있으니거든요. 그걸 여우로 그렇게 빗대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머물러 있죠. 우리 또한 여우라 불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뒤바뀌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신자거든요. 이러한 신자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끌어넣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사실 감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끄집어내는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신뢰할 뿐이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만을 바라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이러한 신자는요, 예수님께 나를 떠나시오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떠나간 내 인생 예수가 빠져 나 홀로 남는다면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는 비참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가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 이걸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이 생각한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 없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그게 비참한 삶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 생각해 보면은요, 비참한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난 돈만 있으면 빛난 인생 살 수 있다. 난 돈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떵떵거리는 그런 인생 할 수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신다,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나 예수 없이도, 마 이 땅에 돈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 살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필요한 권세, 돈이나 늘 이런 생각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이 돈과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인생의 답이 예수다, 그게 자유예요. 인생의 답이 예수란 게 자유입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살아가시면 깨닫게 될 문제고요. 바로 그런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3일에 완전하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부활의 완전함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세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한 길로만 가신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러한 얘기는 내일 형편에 따라서 또 모레 형편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그 길로만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그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선 중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 만족,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께 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붙어놓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란 얘기죠. 이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인간으로 그냥 살 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저주의 사람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다, 넌 저주의 백성이 그예요. 저주의 자식이란 얘기죠. 그러니 예수 없이도 그냥 뭐 권세 있고 돈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참 어리석고 비참한 그런 생각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만족이 아니고 이 땅의 끝이 내 만족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건 아닌가 좀 보셔야 돼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또 다른 내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고 있죠. 그걸 예수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바로 이것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식입니다. 내게 만족이 된, 난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세요. 그게 난 당신 없이도 이걸 주면 삽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 하겠어요. 그래 행여나 달라고 하는 건 안 줄까 싶어가지고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죠. 헌금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나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벌컥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가 없을 때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뭐가 없을 때 불안감이 오고 근심이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 문제로 혹시 내게 예수가 없다면 내가 예수께 멀어진다면 그런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가 근심이 있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생각해 보면은요 답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아, 우리가 헤롯이구나, 우리가 여우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간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를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떤 존재로 인생이 끝날까? 그걸 돌아보시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답은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걸 35절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서 하실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기서 떠나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 곧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께 나도 그 길에 참여해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아는 신자예요. 주의 길이 나의 생명이라는 깨달음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34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리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왜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쳤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고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성경 그걸 죄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돌로 치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세계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습 보면 저는 그래요. 보면 자기 열심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신앙에 내가 만족하나 불만스러워하거나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심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황폐 버림받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게 아닌 것이 바로 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열심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내가 가야 될 길로 간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자기 열심 붙들고 나올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내 열심이 있어야 복으로 돌아온다. 늘 생각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예수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만 남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 인생이 다 예수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고 이 땅의 것이죠. 간증이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돈 없는데 누가 돈 주면서 땅 샀다. 또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돈 줘가지고 예비당 지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듣고 있으면 뭐가 생각이 돼요? 야 나도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뭐 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간증 들을 때요 물어보세요. 야, 저 사람의 인생의 답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예수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기도해가지고 뭐 땅 사고 예비당 지었다고 하니까 예수가 답이다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날 위해서. 근데 실제 마음이 품고 있는 땅이고 집이에요. 예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족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것을 만족 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라면 아무 곳이 없어. 그거 천국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곳이 없이도 예수님이 나의 만족의 기쁨이 되는 그 천국요. 여러분 그 천국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께 떠나가라 말을 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거기에서 고난이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나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보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그 기쁨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 아 예수가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그 천국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또 말씀 안에서 이런 기쁨의 세계로 인도받으시면서요. 정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를 알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이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란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시옵시고 그 삶의 답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찾아가면서 온전히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만 붙들려지고 그 주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 죽게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속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 그 즐거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케 하시옵시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됨을 깊이 깨달아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높이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